예, 한 60명 정도 지금 선교대회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슬퍼도 죽어도 가야 되는 데가 선교 현장이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마 이 시대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미국에는 만 개씩 교회가 지금 팔리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도 한700교회가 지금 내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선교대회에 참여하시면 그런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많이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등록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오늘 내일밖에 없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성도가 이름을 자기 아기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쉽지 않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 이름을 줘줬거든요. 근데 그 쉽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또 공짜로 줘달라고 하더라고 또 어쨌든 이름을 줘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 마침 그 집사님 성이 이씨라 237이라고 졌다네. 237.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37이가 뭐냐. 그러면 새칠이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이름을 안 졌다고 그러네요. 그 이름을. 뭐 이름을 그렇게 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이 선교에 대한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선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완전 흑암이 이 세상을 다 뒤덮고 말 것입니다. 그래, 예전에는 솔직히 저도, 아, 저 선교사님 뭐하러 선교하러 나갔지? 하나도 안 되고 말이지. 나도 모자라면서. 저 선교사님 뭐하러,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뭐 나가봐서 되겠냐? 막 이렇게만 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들 다 감사하더라고. 어쨌든 모두가 다 감사해요. 뭐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든, 질투하면서 전했든, 안 돼도 몸부림치고 전하든, 하여튼,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너무 감사, 다행이구나, 참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아프리카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네 분을 다 모시고 우리가 선교대회, 작은 선교대회를 좀 하루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후회를 안 하려면, 우리가 안 하려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단 말이 뭡니까? 예배 속에 있는 거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고, 훈련 속에 있는 거거든요.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 24시 되는 게,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요단을 못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결국에는 이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영원한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눈을 감아야지. 후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자체 집중훈련. 근데 이게, 모든 대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본부 강사를 보내서, 뭐, 성도가 조금 모이든 많이 모이든, 이런 맞춤형 집중훈련을 하는데, 문자 왔는데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번 주부터 시작되잖아요. 2주 동안. 근데 너무 훌륭한 강사님들을 배정을 했더라고. 너무 훌륭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도 우리 교회 특별한 강사들을 배정을 했어요. 뭐 누구라고 말하면 금방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가운데는 유 목사님이 아주 아끼는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할 텐데, 제가 100명은 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90명밖에 안 돼. 예. 아직 신청 안한 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가운데 신청 안한 분들은 영원한 후회하지 마시고, 좀 신청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전정미 권사님, 우리 간사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00명 넘을 거래.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90명이 신청했다고 그러네. 금요일부터 하는 그 훈련에 100명이 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예. 여러분 인간의 진짜 문제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 인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만이 답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문제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머리로만 알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진짜 문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방에 지금 가셔가지고 우물가에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 그 물길로 온 여자를 만난 겁니다. 만났을 때 여자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 여자니까 어머나 했을 거 아닙니까? 어머나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이 사마리아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네가 아무리 퍼 마셔도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은 토라를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뭐 행위로 구원받고 행위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참 그렇게 알아요. 바르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아서 잘 될 것 같으면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예수님이 1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은 또 많은 부분을 또 그 이후 4장 사실은 10절 이하도 쭉 우리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두 절만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진짜 인간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개돼지로 취급하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한참 사람들이 낮잠을 자야 될 낮에는 영상 40도, 50도로 올라가니까 덥거든요. 그 오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팔레스틴 지방에 낮에 잠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활동을 못해요, 더워서. 근데 그 시간에 왜 물길로 나왔어요? 창피하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여자가.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막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그게 문제고, 자기는 지금 남자가, 남편이 다섯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른 남자하고 또 산다고. 예수님이 알아요. 지금 1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정식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여섯 명째예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 잘 만나면 행복한 줄 아는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남자 문제라, 남자 문제. 남자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남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돈이 그리스도가 돼요. 몸이 병들은 분들은 건강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어느 날 안 보여, 교회에. 이분이 왜 안 보이지? 근데 이분이 사실 신앙생활 목적은 뭐냐? 자기 가정의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이 안 되니까 실망해서 떠난 겁니다. 그분은 자기 가정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라. 돈이 문제인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또 결혼이 문제인 사람은 결혼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진짜 문제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잘못된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멸시를 당하는 거 그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결국 그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 팔레스틴 지방으로 이주를 해와서 그 유대인들이 그들하고 같이 막 섞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혼혈이 되는 겁니다. 혼혈. 근데 남쪽 유다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알아들으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이게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분열됩니다. 위에 있는 나라를 우리 한국처럼 위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고 그래요. 주디아라고 그러죠. 유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근데 아수르 왕의 정책은 뭐냐? 서로 결혼하라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하라는 것. 통혼 정책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전부 혼혈이 되어버린 거, 혼혈. 근데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죠. 근데 바벨론 왕의 정책은 뭐냐?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라는 겁니다. 혈통보호주의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 그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한 이 사람들이 그 혼혈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나가려고 할지라도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요. 비켜서 돌아서 이렇게 가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땅이라고. 혼혈들이 사는 동네라고. 그들을 멸시하고 개돼지 취급했거든.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지금 방문한 겁니다. 나중에 빌립 집사님이 또 그 지방에 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런 역사적 사경,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왜 바벨론 왕은 그 혈통 보호주의 정책을 썼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혈통이 흐려져 버리면 예수님 오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혈통을 보호하신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여 그랬잖아요.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처럼 막 혼혈이 돼 버리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건 아니지만 분명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막 혈통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 개돼지 취급을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멸시당하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을 만나고 이산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 유대인의 정통 그 혈통이 흐려진 것입니다.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이걸 이 여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지 그냥 어려움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BC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야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복음 놓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몰랐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막 만 개씩 나온다네, 미국 교회가. 텅텅 비고 지금. 유럽 교회, 지난번 유럽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유럽, 제가 말할 때는 여러분 못 믿다가 유럽 선교사님 말하니까 믿어지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 북쪽 이스라엘이. 그러니 제대로 제사가 예배가 되겠어요?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니까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 땅에 있거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뭐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뭡니까 갈등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세 군데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베델, 단,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제사입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이스라엘을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오히려 선민사상에 우상숭배에 빠져가 재앙을 만나고 선민사상에 빠지고 또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했잖아요. 그래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포로로 붙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말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했지만 진짜 인생의 문제가 복음 몰라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혀서 오는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면 아니, 더 나아가서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공부가 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공부가 문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느냐가 이게 문제다. 그런 사람은, 그런 레멘트는 공부가 그리스도가 된다니까? 네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줄 것인데 말이지. 예수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 진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거든요. 이게 진짜 문제임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모르면 그리스도 모르면 결국에는 다 여러분 다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걸 아는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으신 분임을 진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진짜 믿어진다니까? 진짜 문제를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진짜 믿어져요. 그걸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뭐냐? 설교 제목이 뭐냐? 뭐 같아요? 이 말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대진표를 바꿔라. 사무엘상 17장. 골리앗 싸울 때 전략을 바꿔라. 그게 다음 주 설교예요. 제목이요. 대진표 전략을 새로 짜라 그 말이야. 왜냐? 다윗이 못 이겨요, 골리앗을. 흑암을 여러분이 못 이겨요. 전략을 바꿔야 돼요. 대진표를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을 못 이겨요, 여러분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뭘 또 더 들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대진표를 바꾸자. 전략을 새로 짜라 그 말이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나온 전략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 전쟁에서 못 이겨.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주인한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힘이 생겨요. 예. 아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깨달아진 성도는 진짜 기도하게 되죠. 구하게 됩니다. 여기 10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까? 예?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진짜 네가 문제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다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성도, 진짜 문제가 뭔지 아는 분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어려움 겪고 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했대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대요. 예전에는 아니었대요. 진짜 기도가 되는 거지. 그럴 때 생수를 주신다는데 생수가 뭐예요? 시원한 미네랄 워터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157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생수가 뭡냐? 뭐냐? 정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기도하면 생수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말이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생수는 성령입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자가 정말 진짜 문제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답을 내린 성도가 오늘 예배할 때 예배에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예배 왜 실패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오늘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거든요. 왜냐? 내가 아무리 달변으로, 달변도 아니지만 설교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더듬더듬 설교를 한다 할지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고양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쁜 개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리고 예배 성공한다는 말이 뭡니까? 막 예배 시간에 감동받는 겁니까? 그래. 막 눈물 흘리고. 그건 충족이에요. 그건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말씀이 막 공감이 됩니까? 맞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감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아들을 변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할 때 그게 공감이 됩니까? 너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게 공감이 됩니까? 성경에는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이 더 많아요. 마음에 맞다고 해서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목사님 메시지가 더 충돌을 일으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예배 성공 못한 거네. 여러분, 예배 성공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 예배라고, 예배 성공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만 남는 것이 예배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참된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배 마치면 뭐 해야지? 대청댐 가야지. 누구 만나서 오늘 뭐 하기로 했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아는 자가 구할 때 생수를 주겠단 말은 성령을 역사하시겠단 말인데, 그러면 기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복음 집중.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계속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 흐름에 있지 못하면 영원한 후회다. 사단은 어쨌든 이 흐름 속에 지속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걸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이거 구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한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렘넌트들과 20살 이상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요. 언약의 여정에서 이탈한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는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성공해도 감사하고 망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과정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다 같이 시작. 다 잊어버렸네. 해피 엔딩. 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아, 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성도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다 같이 시작. 해피 엔딩. 세계복음화. 해피 엔딩을.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해피엔딩이라니까.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여기서 벗어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영어로? sad ending? blue ending? 아주 가르쳐줘 봐요. 비웃지 말고. 슬픈 결말이 되겠죠.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겠죠. 지난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도 24시가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예수님께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구하니까 잘못된 물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토라, 야곱의 우물물을 퍼마시고 있는데 아무리 마셔도 갈증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참된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예배에 대한 답을 얻잖아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조상 때부터 뭐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답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물을 달라고 요청했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신 거죠. 너는 남편이 많았고 남자가 많았지만 그거 갖고 행복한 게 아니다. 니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돼지 취급하는지 아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네 조상들이 복음을 몰랐고 우상 섬기고 예배 실패하고 사명 감당 못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말이야. 긴 설명은 없지만 진짜 문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거 있죠. 그때부터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갖게 되고 이제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 이 여인은 당장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절 장인 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성공하게 하시고 전도자로서는 복음에 집중하고 전도 24시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